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저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신 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직 나병의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나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죄의 건세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나병이 고침받은 기적이 발생한 그 장소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곳은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동네였거나, 혹은 하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가버나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후 그는 기도하신 다음 사막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신 뒤 마태복음이 알려주듯이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의 본 동네로 돌아가셨는데 이는 마가복음 2장 1절을 참고할 때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가는 주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밝혔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이자 주석가인 존 길에 따르면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곳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후반부는 또 더 알려주기를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어느 특정한 집으로 가셨다는 소식이 퍼졌고 주님이 그 집에 닿기가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 그 집까지 걸어오셨지만 잠시 숨 돌릴 여유조차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일어난 굉장한 한 일에 관해 적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17절 말씀을 통해 증거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즉 그 일은 하루는 이라는 말처럼 주님이 가르치시던 어느 날 일어났는데 누가가 그 시각과 날짜까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및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들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앉아 그 젊은 설교자를 보고 들으며 그를 매섭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곳에 복음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일종의 조사위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원들은 이 애송이 랍비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자신들이 직접 이를 잡아내고 나중에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사악한 의도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분위기는 첨예하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주변으로 그들과는 다르게 호기심으로 가득 찬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앞에서 주님은 침착하게 도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 작은 집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이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전반부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를 증거합니다.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문에 기대 서 있거나 집 밖에 서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싸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많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야 하는데 그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여러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유대인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마주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긴장하며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들을 화를 붙이길 발언을 하시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님에게 호통을 칠지도 몰랐습니다. 이 첨예한 상황에 대해서 알켄트유즈는 그 느낌은 배낭을 맨 등산객들이 때때로 높은 산 위에서 임박한 폭풍의 조짐을 맞닥뜨릴 때와 같다. 그들은 동료 등산객의 머리카락이 머리 위로 뾰족 솟아오르는 것과 그들의 배낭의 금속 부분이 코로나 방전이라 불리는 섬뜩한 네온 블루 색깔로 빛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곧 번개가 칠 것을 직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긴박한 긴장감이 그 집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전에 대해 혹시 모르십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 거리의 가로등이 푸른 불꽃을 내며 빛나는 장면을 목격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 불꽃은 타오르지도 않고 쏟아지는 폭우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방전인데 이는 전선 주변의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도록 만드는 전압이 가해질 때 빛이 생겨나고 또 공기가 이온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상현상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로 이 코로나 방전 때와 같았습니다. 군중들 중 일부는 긴장해서 안면 홍조나 이마에 땀, 초조한 안색 및 손바닥에 땀이 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허점을 잡고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 예수님은 침착하고 평온하셨지만 많은 군중들이 전운을 감지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곧 불꽃 튀는 일이 터지고야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17절 후반부에서 그날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약함을 고침받기 위해 왔던 자들에게는 함께 했지만 그곳에 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 닿으려는 사람들의 놀라운 노력이고 둘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권위에 관한 놀라운 입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면 바로 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닿으려 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노력입니다. 본문 중 누가복음 5장 18절 및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중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및 모든 군중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던 와중에 벼랑간 큰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스턴 성경 사전에 의하면 중풍은 마비의 축약어입니다. 즉 본문의 그 사람은 뇌졸중을 겪었거나 목이나 뇌에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몸의 한쪽 또는 전신이 마비된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로 왔고 마비된 자였기에 네 사람이 그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마침내 그 집에 닿았을 때 그 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그 입구를 도저히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후반부가 이에 대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그 일이 좌절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빽빽히 가득 차 꿈쩍도 않는 사람들의 벽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길을 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군중들에게 그 4명 및 중풍병자 모두는 심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묘안을 격려했고 마침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그들은 한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커다란 장벽이 그들의 길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놀라운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는 이를 19절에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먼저 집의 구조를 살피고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함께 메고 군중들 주변을 돌아 나온 뒤에 그 집의 지붕으로 이어지는 외부 계단 혹은 이웃집 계단을 이용해 지붕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군중들이 몰려있는 바로 그 위치까지 가로질러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지점의 바로 위에 닿았을 때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이제 그들은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의 큰 구멍을 그 지붕에 뚫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평평한 지붕은 50cm에서 1m 사이의 목재들을 나란히 놓고서 그 위에 막대기들을 촘촘히 십자 형태로 놓은 다음 각종 갈대와 엉겅퀴 및 나뭇가지 들로 얽혀져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0cm 정도의 흙을 단단히 쌓는 것으로 비가 올 경우 물이 새는 것을 최대한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지붕은 총 대략 60cm의 두께를 이루고 있었을 것인데 그 지붕 위에 비가 내리면서 그 토양에서 풀이 자랐을 것이고 봄에는 심지어 텃밭으로도 이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네 사람의 힘으로 그런 지붕을 뚫기란 거의 작은 땅굴을 파는 작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놀라운 일은 그 집의 주인인 시몬과 안드레가 그들에게 지붕을 뚫어도 좋다고 허락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지붕 뚫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한동안 작업 잔재 및 먼지가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고 마침내 지붕이 뚫렸을 때는 찬란한 광선이 집 안으로 비쳐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의 구멍이 충분히 커졌을 때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이 밧줄에 매달려 주님 앞 아래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 집안은 먼지로 자욱했을 것인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좋아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경멸과 불만 가득한 태도로 자신들의 고급 겉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 일 정도는 개의치 않고 그저 이 놀라운 광경에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 그처럼 엄청난 수고를 쏟아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형제 혹은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람들로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그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 그 힘든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심지어 그 집의 지붕을 부수는 일까지도 가능케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군중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이 행동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그 사람을 매우 사랑하고 아꼈으며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고 이윽고 그로 하여금 건짐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알켄 휴스는 그는 말하자면 세상의 지붕을 뚫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떠난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며 낯선 문화권의 나라로 담대히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곳으로 가게 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지내며 잦은 오해와 작은 감사에도 또 심지어 박해받을지라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서까지 선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친척 및 친구들에게 닿기 위해 지붕 뚫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꾸준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남들이 우리를 바보로 비웃을지 모르는 위험도 무릅쓰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의 이 네 사람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만이 그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 중풍병자 또한 동일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신 것을 믿게 되는 신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이 신념이 되어서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와 복음 전파 사역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장벽도 제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과 신념과 더불어서 이 네 사람은 놀라운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또 그가 그들의 친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믿는 것으로 이로 인해 그들은 주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려오기 위한 기상천외한 발상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불굴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침상에 누인 이후로 그들은 어떤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군중들도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도 심지어 지붕을 파서 그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리는 일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는 그 모든 상황들에 낙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돕던 그 네 사람은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교회와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실로 놀라운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본문의 네 사람은 또 독창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중풍병자가 지붕 아래로 내려졌었을 때 그곳에 멍하니 서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지? 라거나 나도 좀 도와줄 걸 하고 그제서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네 사람이 보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뜻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뜻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희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집 지붕에 입힌 막대한 손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로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지붕은 수리를 거쳐야만 했을 것이고 그 일 또한 당연히 그들의 몫이었는데 이는 시간과 돈 또 노동력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알켄 휴스는 이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은 그에 대한 대가를 기쁨으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네 사람처럼 희생적인 믿음을 기꺼이 갖고 싶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시간과 돈과 우리의 일상에 방해받는 희생을 감수하며 선교지로 기꺼이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과 신념과 믿음을 통해 세상에 풀어지게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 사람처럼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와 독창성과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독창적이고 희생하는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가 깊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그 네 사람의 놀라운 수고와 그 중풍병자를 보신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호의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악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즉 중풍병자가 지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닿았습니다. 사실 그날 진정한 영적 중풍병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닿게 하기 위해 그 네 사람들이 가진 수고를 다하는 동안 그곳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지도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통솔력을 보여주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중풍병자가 주님께 닿기 위해 지붕까지 통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으로 돕는 대신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을 제거할 덜미를 포착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대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무심하고 사랑이 없는 태도가 믿음과 치유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는 무관심한 채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건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처럼 전운이 감돌던 그때 먼지로 자욱한 그 집에서 그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주 예수님께서 그들이 반길 만한 덜미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이를 마태복음 9장 2절 종반부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적고 있고 마가복음 2장 5절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즉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고 또 그를 데려온 자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여기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심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중풍병자가 원하던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얼핏 보면 무자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치유의 희망을 품고 거기까지 온 그 무력한 중풍병자와 그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친구들이 주님께 소원했던 것이 단지 그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세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도 또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매우 낙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편에서 보자면 그러한 주님의 발언은 명백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발언을 통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죽음에 처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식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마땅한 증거를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즉 주님에게 실로 불리한 증거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로 크나큰 호의와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고침받아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주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부터 채워주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였고 이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우선순위를 듣고 순간적으로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곧 그는 영적 깨우침을 얻었고 그 영적 치유를 얻었습니다. 둘째로 어쩌면 그 중풍병자의 병은 실제 그가 범한 죄 혹은 마음의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육체의 질병은 도덕적 이유에서 나기도 합니다. 알켄 휴즈의 말을 빌리면 그 중풍병자의 상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치유의 서두를 여셨던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죄사함을 제일 먼저 주신 주님의 행동은 그가 곧 행하실 치유와 관련해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직면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셔서 그는 죄사함을 주는 일과 몸을 치유하는 일 중에 무엇이 더 쉬운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죄를 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병고침이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알켄 휴즈의 말처럼 말입니다. 알켄 휴즈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증명해 보이심으로 죄사함이라는 도덕적 기적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적 치유가 주어지기 전에 주어진 이 서두 말씀은 주위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폭풍전야와 같이 섬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세 번째 메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어안이 벙벙하게 2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즉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 되시며 따라서 그가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으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고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들은 죄사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미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생각은 자신들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눈앞에 있는 그 중풍병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4절 후반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에 따른 깜짝 놀랄 결과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움직이는 팔다리에 감탄할 사이도 없이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그 고침받은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곧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회복된 양팔과 손으로 그 침상을 들고 정상으로 돌아온 다리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에 그를 데려왔던 네 사람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지켜본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또한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일을 보고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치유받은 자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연익 건강한 자와 다름없이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 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적 병고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는 이제 죄책감, 원통함, 불안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그의 회복된 몸은 또다시 쇠약해지겠지만 이제 그의 영은 영생이 있기에 그는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치유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군중들은 26절 말씀처럼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께 닿게 되었는지도 보았으며 그 모든 광경을 좋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목격했고 또 주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음도 들었으며 그 위대한 기적 또한 보았습니다. 즉 그야말로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진귀한 일들을 목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지니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날 주님의 권능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알켄 휴스의 말을 빌리면 그의 권위는 그가 죄가 없으신 것만 제외하면 진실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죄 없는 삶을 영위하시면서 그분의 권위는 분명해졌고 따라서 그는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선포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는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십자가 위에서 울려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것은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라도 완벽히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 또 영원한 기적은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몰려들었는데 그 집에는 예수님께서 신속모독을 범하시는 일이 없는지 잡아내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그 집에 들이고자 했지만 그들이 주님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닿을 수 없게 되자 놀라운 수고를 들여서 그 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그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자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호의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식대로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죄를 사할 더 큰 권능도 있으심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죄를 사하고 또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그를 믿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집들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